오늘은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네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큐빗이요 너비가 50큐빗이며 높이가 30큐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큐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니 무릇 하늘 아래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살게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게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참, 이 말씀 역시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모세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만이 선지자냐? 왜 당신만이 하나님이 쓰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너희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특별히 사용하신 것은 이 성경을 다섯 권이나 기록하게 하신 이 사실로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 모세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야 천지창조할 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했죠. 들은 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성령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상하게 꼭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자상하게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주의 재료를 고펠나무다. 고펠. 그런데 이 고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로는 상록수나 침엽수. 옛날 성경 보면 잣나무로 되어 있죠. 상록수나 침엽수에 속하는 나무들을 고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라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배나 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을 갖춘 큰 빌딩입니다. 마치 그 요즘에 보면 이 유람선 보게 되면은 그게 배인지 그게 빌딩인지 모를 정도죠. 이 배와 방주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배라는 것은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만든 거고 방주라는 것은 그냥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는 목적이 홍수로 멸망시킬 때 잠깐 동안 떠있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주와 배는 다른 것입니다.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 역청이란 피치라는 것인데 역청이라는 것이 이게 송진인지 또는 요즘 같은 콜타르 아스팔트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이나 동이나 노시나 주석이나 이런 금속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던 그 직업에 있는 그러한 철제품들이 금속 제품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소위 나무들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 살아있는 나무들로 만들어졌다. 이 철이나 뭐 동이나 이런 것들은 무기물 아닙니까? 죽은 것들입니다. 죽은 바로 재질입니다. 그러나 이 고펠나무 나무는 유기체로서 바로 살아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살아있는 나무가 노아와 그 식구들과 모든 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끼든지 어디에 찍혀서 먼저 죽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주의 재질이 전부 살아있는 나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기억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셨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래서 방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제가 저기 저 과달라라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형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참 재밌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한 청년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방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멕시코 사람들이 원숭이를 제일 멸시합니다. 원숭이 그러면 아주 너 원숭이 같다 그러면은 아주 참 모욕적인 말인데 이 형제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방주를 얘기하면서 그 방주 속엔 무엇가 들어가는지 아느냐? 사자도 들어가고 곰도 들어가고 호랑이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간 줄 아느냐? 원숭이 새끼도 들어갔다. 원숭이 새끼도 들어갔는데 네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너는 원숭이에서 못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정신이 바짝 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 끄집어들여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 처하지 않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이런 면에서 이 방주가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방주도 살아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잠깐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노아 식구들과 수많은 생물들을 다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규격이 나옵니다.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이요.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다. 이 크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이 규빗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어제 말씀드린 건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끝에 까지의 그 길이죠. 예, 어떤 분은 뭐 조금 뭐 손바닥 하나 더 넓이도 한 거라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왜 이 규격 때문에 논쟁을 하는가 하면은 규격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신학자들이 이 많은 생물들이 어떻게 다 들어갔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몇 규빗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데 자기들 생각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이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이 크기가 이게 틀림없이 규빗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how. 어떻게라는 거는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요 정도밖에 안 만들었을까? 왜 길이가 한 170m에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들어가는 존재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왜 그러는가 하고 어떻게 그러는가 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불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따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주시고 눈을 멀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귀로는 들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라. 저들의 눈을 감게 하고 저들의 귀를 멀게 하라고 그랬죠. 에? 보통 이제 전도할 때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거를 이제 전도로 사는데 거기서는 사실 전도가 아니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는 말이죠. 이 방주는 너무 작아서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모순이다. 이 성경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학자님은 그 방주가 얼마나 크고 동물이 몇 마리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 난 그건 잘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공격하는 거야, 무조건. 아, 공격을 하려면 그래도 치수 정도는 알고,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동물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몇 마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부피가 얼마 된다, 이 정도는 따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그냥 모순이다. 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은 함께 그냥 무조건 자기도 동참해가지고 성경을 부인한 것을 많이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거는 한 단어가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이렇게 될 때 한 토시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성경을 잘 보질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바뀌어지고 빼지고 더해져도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사용할 때 나의 이 주장을 합리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증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 교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이런 지금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거를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배교하는 시대다. 배도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배교한 시대가 푹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흑인 교황이 나오게 되는, 유태계 흑인 교황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래도 뭐 다들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큐빗이 보통 사람의 치수로 따졌을 때 한 17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거인의 그 치수로 따졌을 때는 한 200m 정도로 봅니다. 200m 정도로 보고 높이는, 폭과 높이는 한 34m 정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리겐이라는 그 신학자, 아주 요즘에 존경받는 신학자인데, 그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지금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고, 그 사람은 자기가 고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세를 한 사람이에요. 고행주의, 종교인이죠. 근데 오리겐이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예, 그 오리겐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코트 홀트와 로버슨 이런 사람들, 레슬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바꾸는 작업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방주 길이를 40km라고 그랬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40km. 여러분, 방주를 40km. 상상해 보세요. 마일로 따져도 말이죠. 2. 몇 마일인데 그런 방주가 세상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40km. 폭을 1.2km.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갔습니다. 참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에 꼭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야 되느냐. 요즘에는 남녀 평등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부를 수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에. 네, 이제 곧 그 찬송이 나온답니다. 네, 16절 보겠습니다.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만들지니라. 근데 이 8장 6절에 가보면요. 이제 다 그 40일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에 이 노아가 이 창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맨 꼭대기, 그러니까 위로부터 한 1규빗 정도 되는 곳에 만든 것은 바로 아마 빛을 들어오게 하는 채광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열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그런데 보니까 문은 측면에 냈다. 문을 측면에 냈다. 그리고 아래층, 2층, 3층. 세 계층으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층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도 세 분입니다. 또 그리고, 에스겔 42장에 나오는 그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막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계시받은 셋째 하늘이 있죠?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늘도 세 개입니다. 요즘에 뭐 신학자들은 하늘이 일곱 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죠. 성경의 셋째 하늘, 이게 나온 거 보면은 셋째 하늘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 이 문을 측면에 냈다는 거. 우리가 아까 이 방주가 바로 살아있는 나무가 죽임을 당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바로 방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다 그랬는데 바로 왜 문을 측면에 냈는가. 우리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문이고 이 문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옆에 냈을까? 왜 옆에 냈을까? 우리 주님이 네 군데 상처를 받았죠. 처음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병이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옆구리입니다. 측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잠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간다. 우리가 주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죠 이게. 우리 몸은 지금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있습니다. 죽었을 때도 몸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죽었고 살아 부활하셨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한다. 몸은 여기 있지만 내가 이제 이 몸을 벗어나면 주님 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 찬송이 나온 거죠. 사실 이 방주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1942년에 블라디미르 로스키비스키라는 사람이 비행을 하다가 그 아라산 상공, 터키 아라산 상공을 날다가 방주를 목격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 광석을 운반하는 큰 배처럼 고래등 같이 봤다 이렇게 증거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코 폴로, 1269년에 마르코 폴로도 아르메니아 근처에서 보았다. 또 게멘이라는 사람도 아라산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오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나치반이라, 나치반. 근데 나치반의 첫 번에 NAK는 나크라는 것은 배를 뜻하고 치반이라는 뜻은 무엇이 머무른다. 그러니까 배가 머무른 곳이다. 그렇게 위치까지도 장소의 이름까지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봤는데 어떤 미국 분 그 고고학자인데 크리스찬 고고학자인데 실제 본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있던 일이니까 우리가 이거 이 사람들의 증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방주가 이 빙상 같은 눈에 묻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과학자도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지에다가 발표하기를 그 1833년인가 그런데 17,200피트 정도 되는 상공에서 그가 봤는데 어떤 계곡 안에 이 방주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는 과학자로서 트리뷴지에다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방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방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끄집어 놓으셨을 때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활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옛날 방주의 재료처럼 찔림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꺾임을 당하셔서 우리 위에 방주가 되셔서 또 방주 안에 창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이제 방주 안에 모든 만물이 다 들은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